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로 지금까지 56명이 숨지고 확진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의료 포털 사이트는 현지 시각 26일 오후 1시 50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2,005명이며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에서 6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춘제 연휴 기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우한 폐렴 전방위 대책을 재촉하고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관련 약품과 물자를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으며 관련 지도자들과 책임자들에게 늑장 대처한 데 대한 문책을 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의료진들이 우한 폐렴 치료를 위해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치료용 약물을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보건당국은 현재 관내 병원 3곳에서 HIV 치료에 쓰이는 항레트로 바이러스제인 로피나비르 등을 투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백신 연구 개발에 착수했지만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세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에서 온 한 여행객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진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미국에선 중국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 사는 30대 남성과 시카고에 거주하는 60세 여성이 각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 폐렴 확진자가 각국으로 번지면서 미국과 유럽 등이 자국민 대피에 주력하고 있다고 CNN과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이 우한 거주 미국인 대피를 위해 28일 출발하는 항공편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주 우한 영사관 소속 외교관과 가족들 대피를 위해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자사 직원 대피 지원에 나섰고 이 그룹은 우한 소재 직원들을 격리한 뒤 프랑스로 데려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에서는 최대 관광지인 디즈니랜드와 오션파크가 당분간 임시 휴장 방침을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미국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은 대단한 골퍼라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AP통신은 지난 2018년 4월 30일 워싱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열린 기부자 만찬 행사를 송도 국제도시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을 회담 장소로 추천하자 김정은이 대단한 골퍼라는 걸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동영상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촉발한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사업가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파나르스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르나스를 모른다고 주장하자 이에 반박하기 위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의 고모이자 처형당한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남편 처형 6년여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26일 김 위원장 부부와 함께 김경희 전 비서가 설 명절을 맞아 25일 삼지연 극장에서 기념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김경희, 리일환 당 부위원장, 조용원 단 제1부부장, 김여정 당 제1부부장, 현성월 삼전 관현악단장 등이 공연에서 김경희는 김정은 부부 왼쪽에 검은 한복을 입고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김경희는 김정일 체제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하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후견인 역할을 했지만 장성택 처형 이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국내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그해 24살이 된 올리버와 제니. 올리버는 아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걸 후회하는데요. 백혈병으로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제니는 아버지와 화해한 올리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70년에 개봉한 아서 힐러 감독의 영화 러브스토리입니다. 이 영화는 아름다운 음악과 슬픈 사랑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남자 주인공 올리버 역으로는 라이언 오닐, 여주인공 제니 역은 엘리 맥그로가 맡았죠. 주옥 같은 명대사와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애잔한 사랑으로 1970년대 초 전 세계 연인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영화 러브스토리 지금 만나봅니다. 명문대인 하버드대학 학생 올리버와 고집세지만 똑똑하고 당찬 레드클리프 음대생인 제니는 도서관에서 처음 서로를 본 순간부터 호감을 느끼는데요. 곧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보스턴 명문 부호의 아들과 이탈리아 이민가정의 가난한 빵집 딸이라는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둘은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이 때문에 올리버는 아버지와 의절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은 어려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한 끝에 대학을 졸업한 올리버는 변호사로 성공적인 길을 걷게 되는데요. 행복한 순간이 막 시작하려는 쯤 올리버는 제니가 악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제니는 올리버와 바렛 부자에게 화해라는 마지막 선물을 안긴 채 세상을 떠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란시스 레이의 Theme from Love Story, 영화 러브스토리 테마곡이었습니다. 영화 러브스토리는 명문대학생인 부잣집 남자와 예쁘고 똑똑하지만 가난한 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서로를 만나 사랑하게 되지만 남자 쪽 집안의 반대에 부딪히고 결국 여자는 25살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병을 얻어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그야말로 전형적인 슬픈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 속의 제니와 올리버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다가 죽음이란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지만 결혼 서약처럼 죽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신분의 차이도 뛰어넘는 고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시나리오를 쓴 에릭 시걸의 대사가 인상적인데요. 명대사를 여럿 남겼죠. 영화 러브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이 에릭 시걸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 에릭은 시나리오를 먼저 써서 파라마운트사에 팔았고요. 이에 파라마운트사가 에릭에게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책을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책은 영화 러브스토리 개봉보다 앞서서 출판이 됐죠. 그런데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덕분에 영화 흥행도 성공했는데요. 러브스토리는 진부할 수 있는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나 시한부 인생이라는 어두운 소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명대사와 새하얀 눈밭을 뒹구는 두 연인의 모습을 담은 명장면은 아직도 수많은 작품들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영화 러브스토리는 LP판으로 들려드리는데요. 아마 들으시면서 옛날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러브스토리 중에서 Snow Frolic 눈장난 듣고 옵니다. 올리버와 제니가 눈밭에서 함께 행복한 장난을 칠 때 흘러나오던 음악인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이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에 개봉한 슬픈 애정 영화 러브스토리 사랑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화 러브스토리에 숨겨진 이야기 살펴볼까요? 미국의 영화 제작사인 파라마운트사는 당시 재정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인 에릭 시걸이 이 각본으로 영화를 만들자고 할 때 다들 코웃음 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파라마운트 간부들은 소설로 내보라고 해서 책으로 먼저 냈는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후다닥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이 영화의 흥행으로 파라마운트 영화사는 기사회생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화 러브스토리는 북미에서 엄청난 인기를 몰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1970년대에 태어난 수많은 북미권의 여성들의 이름이 제니퍼가 많다고 하네요. 영화 러브스토리는 하버드 캠퍼스가 영화 속의 주요 무대로 등장한 덕분에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은 영화 러브스토리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 love you, Phil. 사랑해요, Phil. 전해드립니다. 영화 러브스토리의 아서 힐러 감독은 캐나다 출신으로 50여 년 동안 30여 편이 넘는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캐나다에서 TV 연출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미국에서도 활동했는데요. 1950년대 말에 영화 연출을 시작했고요. 대부분 장르가 코미디였습니다. 하지만 러브스토리처럼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도 연출했는데요. 이 영화로 아카데미상 7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음악상만 수상했죠. 대표작으로는 러브스토리, 실버스트릭, 뉴욕 살인사건 등이 있습니다. 라이언 오닐과 엘리 맥그로 두 주연 배우는 영화 러브스토리로 유명 스타들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주인공인 엘리 맥그로는 영화 러브스토리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약물 중독에 빠졌다가 재활치료를 받았고요. 벌써 80살이 됐네요. 남자 주인공 라이언 오닐은 TV 미녀삼총사 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죠. 2009년 오랜 연인이었던 파라 포세트를 암으로 잃었는데요. 본인도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다가 극복했다고 합니다. 라이언 오닐의 나이는 78세입니다. 라이언 오닐과 엘리 맥그로는 2016년 영화 러브스토리 촬영지였던 하버드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에 등장했던 것과 비슷한 지붕을 접거나 펼 수 있는 차죠. 클래식 컨버터블 자동차를 타고 하버드대학교 캠퍼스를 돌면서 세계인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영화가 각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영화 러브스토리 시나리오를 쓴 에릭 시걸은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예일대학교에서 고전문학을 강의했습니다. 시걸의 학술 저서에는 로마의 희극을 연구한 로마의 웃음이 있지만 1970년에 나온 러브스토리가 큰 인기를 끌면서 대중소설 작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에릭 시걸은 사랑의 바이블이라고 불리게 된 러브스토리를 남기고 2010년 영국 런던 자택에서 파킨슨 병으로 투병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러브스토리 중에서 모차르트 소나타 F장조 알레그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러브스토리에는 주인공인 올리버와 제니가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의 눈밭을 뒹굴면서 장난치는 명장면이 등장하죠. 이 영화의 상징이 된 하얀 눈에서 알콩달콩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원작이 없는 내용이어서 그냥 대충 즉흥적으로 후다닥 찍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도심 속의 자연으로 뉴욕의 명소로 꼽히고 있죠. 19세기 중반에 조성된 센트럴파크는 총 면적 약 3.4제곱킬로미터로 굉장히 넓은데요. 이곳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쉼터입니다. 복잡한 도시 뉴욕에서 센트럴파크는 커피 한잔 들고 들어가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중에서 몇 군데를 뽑아보자면 연못가가 있는 더 폰드가 있고요. 울창한 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는 직선의 가로수길 더 몰이 있습니다. 보랏빛 수련이 피어나는 계절에 더 아름다운 유럽풍의 베데스다 분수도 있고요. 활 모양으로 휘어진 고풍스러운 다리, 보우 브릿지도 있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을 만날 수 있죠. 또 영화 섹스 앤 더 시티를 비롯해서 여러 영화에 등장해서 결혼식 피로연 장소로도 인기가 높은 보트하우스도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성을 본떠서 만든 벨베데레 성도 뉴욕의 공원과 어색함이 없이 어우러지고요. 뉴요커들의 소풍 장소로 사랑받는 드넓은 잔디밭, 그레이트 로운도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뉴욕 필하모닉 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 축제가 열리는 광장으로 변한다고 하는군요. 또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는 센트럴파크에서 가장 큰 호수로 하늘의 구름 주변 건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이곳에서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 러브스토리는 약 200만 달러로 제작돼서 북아메리카를 비롯한 국제시장에서 약 1억 3천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영화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주제음악 또한 인상적인데요. 러브스토리는 아카데미상 음악상을 수상했죠. 프랑스 영화음악가 프란시스 레이는 러브스토리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순애보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영화 러브스토리는 1971년 미국의 우수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수여하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최고 영화음악상, 최우수 감독상, 각본상을 수상했죠.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러브스토리 중에서 스케이팅 인 센트럴 파크,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스케이트 타기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러브스토리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진부하다고 말하기엔 우린 아직 어리다. 겨울만 되면 생각나는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 누군가의 인생에 이런 사랑이 찾아올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다.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슬픈 영화다. 두 사람이 눈밭에서 뒹구는 음악만 나와도 눈물이 나올 것 같다. 명대사와 명곡을 담긴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러브스토리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영화가 끝날 무렵 우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다. 울고 싶어지는지 지켜봐라 라고 말했고요. 미국의 주간 잡지 버라이어티 평론가는 영화 러브스토리는 훌륭한 명작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러브스토리 중에서 The Christmas Trees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러브스토리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 스노우 프롤릭을 배경으로 올리버와 제니가 하얀 눈이 수북이 쌓인 공원에서 나자바바 하면서 놀던 장면은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에릭 시걸이 쓴 소설 러브스토리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25이라는 나이로 쓰러져간 그녀는 어떤 여자였다고 말할까? 우선 아름답고 총명했고 바흐, 바렉, 비틀즈, 모차르트를 사랑했다고 말한 그녀. 언젠가 한 번은 그 음악하는 친구들과 나를 한 대 묶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 순서를 어떻게 정해서 말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그냥 알파벳 순서로요 하고 대답하던 그녀였다. 올리버 바렛은 주인공 남자 이름이죠. 영화에서도 올리버가 벤치에 홀로 쓸쓸히 앉아서 텅 빈 경기장을 바라보는 장면과 함께 이런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영화 러브스토리 명대사로 꼽히고 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영화 러브스토리 중에서 바흐 협주곡 3번 디장조 알레그로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1970년대 전 세계 젊은 연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슬프고 아름다우면서도 잔잔한 애정 영화 러브스토리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러브스토리 중에서 러브스토리를 장식하는 곡이죠. Theme from Love Story Finale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입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미국인 최초로 대기권 밖을 비행하고 돌아온 앨런 셰퍼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계가 시작됐다. 이 말과 함께 앨런 셰퍼드는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주 비행을 기록했습니다.
셰퍼드가 탄 우주선은 프리덤 7, 즉 자유 7호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강력한 로켓 꼭대기에 매달려 지구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자유 7호는 지구 궤도를 15분 동안 비행하고 예정대로 대서양 바다 위로 낙하했습니다. 비록 짧은 우주 비행이었지만 셰퍼드는 미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셰퍼드가 그 같은 기록을 수립한 날은 1961년 5월 5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여러 면에서
하나였죠. 이에 앞선 1957년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인간이 만든 물건이 처음으로 우주를 비행한 것이었고요. 무엇 큰 위협으로 떠올랐던 거죠.
그렇지만 미국도 불과 4개월이 채 안 돼 첫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두 나라의 경제 우주로 보낼 것인가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인간 최초의 우주 비행도 소련이 먼저 기선을 잡게 되죠.
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가가린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전하며 108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연달아 소련이 기선을 제압한 데 미국이 실망과 초조감에 젖어 있을 때 미국인들의 용기를 다시 북돋아준 인물이 바로 37세의 해군 조종사 앨런 셰퍼드였습니다.
앨런 셰퍼드의 본명은 앨런 바틀레 셰퍼드 주니어로 1923년 미국 동북부 뉴햄셔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셰퍼드는 1944년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차 대전 중에는 잠시 동안 구축함에 배치돼 태평양 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1947년에 셰퍼드는 해군 조종사가 됐습니다. 이어서 시험 비행사가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국 의회와 과학계는 우주기구 설립을 위해서 적극 나섰습니다. 의회는 항공우주국 나사 설립법안을 통과시켰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즉각 이에 서명했습니다. 나사는 설립 3개월 이내에 본격적인 우주비행을 위한 머큐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머큐리란 그리스 신화 속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이라는 뜻이죠.
기술자들이 우주선을 만드는 동안 나사는 우주인 선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군 항공기 시험 비행사를 물색했습니다. 시험 비행사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연마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1959년 4월 7일 나사는 선발된 7명의 머큐리 우주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앨런 셰퍼드를 포함해서 나중에 최초로 지구 궤도를 선회한 존 글렌, 그리고 스콧 카펜터, 고든 쿠퍼, 버질 그리섬, 월터 슈라, 도널드 슬레이튼 등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최초의 미국 우주인들로 다들 혁혁한 공헌을 하게 되죠.
머큐리 계획 출범 9개월 만에 나사는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나베랄에서 최초의 우주선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나사는 여러 차례 무인 우주선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마지막 시험 비행은 1961년 1월 말에 실시됐습니다. 이때는 햄이라고 이름 붙여진 침팬지를 우주선에 태웠습니다. 이 우주선은 대서양 상공 우주를 약 700km 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침팬지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앨런 셰퍼드였군요.
그렇죠. 이 앨런 셰퍼드가 첫 우주비행사로 선발됐다는 소식은 로켓 발사 불과 며칠 전에 발표됐습니다. 셰퍼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당신이 최초의 우주비행사로 선정이 되느냐고 묻자 더 이상 침팬지가 없어서라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은 우주선을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대한 레드스톤 로켓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점들을 점검하느라 발사는 당연히 지연됐죠. 그러는 사이 소련이 1961년 4월 12일 먼저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쏘아 보낸 겁니다.
미국은 서둘러서 발사일을 5월 2일과 5월 4일로 잡았는데 날씨가 나빠서 또 연기가 됐습니다. 1961년 5월 5일 금요일 셰퍼드는 다시 한번 머큐리 캡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우주선의 이름이 바로 자유 7호입니다.
캡슐은 작아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셰퍼드는 그 안에서 4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드디어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거대한 로켓은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로켓이 올라간 후 얼마 안 돼 앨런 셰퍼드는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물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 7호는 185km 상공, 지구의 저궤도를 비행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유 7호는 다시 대기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비행은 우주선이 케이프 캐너베럴에서 약 500km 떨어진 바다에 내려앉으며 끝났습니다.
셰퍼드는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안착 보고를 했습니다.
셰퍼드의 이번 비행은 성공적으로 완수됐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1960년대 사람을 달에 보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No single space.
그런 꿈은 1969년 7월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앨런 셰퍼드는 그때 달 여행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는 귀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 해 동안 우주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병 치료가 끝난 후 항공우주국은 셰퍼드를 아폴로 14호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셰퍼드는 1971년 1월 말 스튜어드 루사, 에드거 미첼과 아폴로 14호를 타고 달을 향해 떠났습니다.
루사가 달의 궤도를 도는 동안 셰퍼드와 미첼은 달 표면에 내렸습니다. 이들은 달의 돌과 흙을 채집했습니다. 셰퍼드는 달에서 골프도 쳐봤습니다.
네.
이 두터운 우주복 때문에 공을 맞추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네, 거기다 맞기만 하면 공이 여러 마일을 날아갔다고 셰퍼드는 우주본부에 보고했습니다.
It looked like a slice to me. There we go. There is a die. One more.
이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훨씬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위성 발사와 인간의 우주 비행에서 처음에는 소련에 약간 뒤졌지만 1969년부터 72년 사이에 12명이 달 표면을 걷고 돌아왔습니다.
셰퍼드는 1963년에서 69년까지 미국 우주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셰퍼드는 1974년에는 해군에서 은퇴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해군 제독으로 승진했는데요. 우주인으로 그 같은 지위로 승진한 사람은 셰퍼드가 처음이었습니다.
셰퍼드는 우주인 테크 슬레이튼과 함께 문샷이라는 책도 펴냈습니다. 그는 또 과학기술에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조성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앨런 셰퍼드는 1998년 7월 21일 74세로 타계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유족으로는 53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인 루이스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우주비행을 한 시간은 불과 15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희망과 꿈을 싣고 맨 처음 우주를 여행한 그는 언제나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인 최초로 대기권 밖으로 비행을 하고 돌아온 앨런 셰퍼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미국은 지금 2월 2일 밤에 열리는 최대 규모의 스포츠 경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첫 주에 시작해서 최근 프로미식 축구의 양대 산맥을 가려낸 미국 프로 풋볼 리그가 대망의 슈퍼볼 경기로 다시 왕 중의 왕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가 주목한 오늘의 미국 문화는 프로 미식 축구 리그 NFL의 슈퍼볼입니다.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 미식 축구 리그 NFL.
미식 축구 리그 NFL이 슈퍼볼 경기를 치를 양대 산맥 최고대를 가려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32개 프로 미식 축구단이 대항전을 펼쳐서 아메리칸 컨퍼런스와 내셔널 컨퍼런스 아래 16개 구단의 지구별 승자와 순위를 매기면서 최근 슈퍼볼 무대에 오를 최종 두 팀을 정한 겁니다. 1896년 명문대학 간의 경기를 시작된 120년 역사를 넘어선 미식축구. 1920년 11개의 프로구단이 창단되면서 미국의 흥미진진한 스포츠 문화로 자리잡았고요. 특히 지난해 가을부터는 프로 미식축구리그 NFL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2월 2일 우승투 펼쳐지는 겁니다.
Well, it is an American sport because, you know, people often you hear a lot of folks who follow.
당연히 미식 축구를 좋아하고 슈퍼볼 경기는 지나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Yes, football games we have that on the TV. It's just a tradition, and so that's a lot of fun.
슈퍼볼 날 텔레비전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뿐 아니라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자동차로 비행기로. 경기가 열리는 도시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식 축구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
Yeah, it was created here. It's a mishmash of what the British people and
그 시작과 발전에 미국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일 거랍니다.
And I think that excites people and also the big plays, the long pass plays and we see guy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된 미국. 미식 축구 풋볼도 그 경기 진행 방식이 살금살금 상대의 땅을 먹어가는 게임으로 미국의 역사랑 닮았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전략으로 승부를 내는 경기 방식이 자본주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참, 슈퍼볼의 볼은 공을 말하는 BALL이 아니고요. 그릇에 BOWL입니다. 미국 전역의 NFL 경기장 모양이 양쪽 끝 관중석 형태가 그릇처럼 움푹하게 올라가서 BOUL, 볼, 아주 큰 경기란 의미의 슈퍼, 그래서 슈퍼볼이라고 하게 된 것이라죠. 슈퍼볼이 열리는 일요일을 또 슈퍼 선데이라고도 부릅니다.
세계 경제를 들썩이게 하는 슈퍼볼.
사람들의 관심은 곧 돈입니다. 인기가 많으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세계적 인기니 그 규모도 권위도 세계 최고입니다. 올해 슈퍼볼 경기는 남부 플로리다주 휴양도시 마이애미에서 열립니다. 프로 미식 축구가 펼쳐지는 미국 전역의 경기장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라는 6만 5천석이 조금 넘는 하드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요. 대부분의 공식 입장권은 이미 팔려나갔고 1월 23일 현재 남아있는 좌석을 보니까요. 구역별로 몇 장씩 3층 좌석이 $4,590, 1, 2층은 $12,000 정도, 특별석은 $45,000로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경기를 볼까 하는 것도 늘 궁금한 상황입니다.
세계 10억 명에 가까운 슈퍼볼 시청자.
슈퍼볼은 미국을 넘어 세계인의 스포츠입니다. NFL에서 중계권을 확보한 NBC, CBS, FOX, ESPN 등 미국의 주요 방송사가 돌아가면서 중계를 하는데 올해는 FOX TV가 슈퍼볼을 안방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물론 세계 각국 방송사도 중계권 확보 경쟁에 참여하는데요. 세계 180여 개 나라에서 슈퍼볼을 실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미국의 시청자만 1억 명이 넘고요. 10억 명에 가까운 지구촌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되는데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볼 사람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인기인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공식 중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주요 방송 4개사의 계약금은 2022년까지 5년간 30억 달러입니다. 1년 평균 6억 달러 정도죠. 이 엄청난 금액의 중계권료가 들지만 방송사 역시 광고주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손해나지 않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Super Bowl commercials have become must-see TV.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슈퍼볼 광고.
슈퍼볼 경기 중 나오는 텔레비전 광고는 그야말로 돈잔치입니다. 중계권을 가진 폭스사가 책정한 올해 광고비는 30초에 560만 달러. 그러니까 단 1분, 딱 한 차례만 내보낼 수 있는 광고비는 1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 광고를 제작하는데도 100만 달러를 넘게 들이지만 해마다 누가 어느 기업이 슈퍼볼 광고 시간대를 확보했다더라가 늘 화제가 됩니다.
These commercials are big, big business, which comes as little surprise.
슈퍼볼의 광고는 단순한 상품 홍보가 아니라 기업의 인지도 또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올해 슈퍼볼 30초 광고에는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 인기 과자인 치토스, 토리토스, 스니커즈, 프링글스를 만드는 제과 기업이 참여했고요. 코카콜라, 터키 항공, 일본의 도요타뿐 아니라 한국의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도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사회적 미디어인 페이스북이 광고를 내고요.
Keep America great. I stand before you to officially launch my campaign for a second term.
미국의 두 억만장자,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온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60초 광고 시간대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슈퍼볼의 하프타임쇼.
슈퍼볼의 볼거리는 또 있습니다. 경기 중간 하프타임에 열리는 당대 미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출연하는 하프타임쇼가 그것입니다. 그동안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비욘세,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 당대 미국 공연예술계 거인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만든 파격적인 무대에 올라서 슈퍼볼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올려놓았는데요. 이 NFL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슈퍼볼, 가수이자 연기자인 테미 로바토가 미국 국가를 부르고요. 역시 배우이자 가수인 패셔니스타 제니퍼 로페즈, 샤키라, 이 두 디바가 하프타임 쇼를 누빌 예정이어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선정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스타들의 꿈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자, 2012년 이후 7년 만에 이 여섯 번째 슈퍼볼 우승컵을 노리는 샌프란시스코 49ers. 1970년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슈퍼볼 무대에서는 캔자스 시티의 치프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54회 슈퍼볼 경기에서는 누가 우승 트로피 빈스 롬바르디를 가져갈까요? 세계 10억 인구가 함께 즐기는 미국 프로미식 축구의 최고를 가리는 단판 승부 슈퍼볼, 한반도 시각으로 2월 3일 아침 8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